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한 해를 주님 장중에 잡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심는 기쁨을 주시고 또 거두는 기쁨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써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서 21절 휘장 속에 예수 열 번째 제사장과 제물 그 제목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합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누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같이 끝절까지 합니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휘장 속의 예수 그 제물 열 번째 시간 제물인데요. 그저 초점은 이겁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는 제사장의 예복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되는가라는 그 세 가지 면을 가지고 말씀 보는데 제사장과 제물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이 되어서 바쳐진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살핍니다. 사명의 완성, 사사의 완성, 제물의 완성.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킨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명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사라는 말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그 하게 되는지 그 직분자로서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재물의 완성 내가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이런 희생했고 한 것을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안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서는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됐고 나는 이렇게 많이 됐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이 완성은요. 이 완성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감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이것을 완성하는 거가 그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거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한 그게 어떤 표징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나의 생애를 받아주셔서 정말로 내가 그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갚아주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미리 기대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의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의 완성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게 된 부부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데 왜 골치 아프게 유대민족의 역사인 구약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들었을 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참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저는 이 질문을 별로 안 하고 자랐을 정도로 교회 생활이나 말씀에 대해서 익숙했지만은 익숙했다고 해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질문인데 익숙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그냥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예수가 유대 역사를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인한 구원의 장막으로 모든 민족과 백성을 초청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비전을 제시하고 고향집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한 뒤에 그 후손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보편적인 유산으로 가진 제사 제도나 제물의 관행, 저희들이 또 제사 지내고 음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의 본질적인 의미도 예수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온 그 이치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지 그냥 우상 숭배 정도로 되니까 안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 이유가 사실은 천박합니다. 만약에 죄송하지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모도 전혀 공경하지 않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거 평소에 있는 부모도 하지 않으면서 조상이 우리에게 대한 베푼 은덕이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나는 그저 제사 안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죄송하지만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이 이렇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효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계명을 지켜라는 것이 이것이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줘야 되지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준 의도와 의미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이것을 망각한 채 이것만 가지고 그저 이것만 다 신앙생활을 다 완성한 것 마냥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천박하게 접근하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도 이스라엘 광야로 불러내서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비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으로서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그 약속을 갱신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선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사명을 하도록 하는 시야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선택이라는 것이 나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는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바뀐 전도된 그런 곡해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해서 너는 택함 받았다 나는 택함 안 받았다라는 그 생각이나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입장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네가 해서 전하라는 그런 전도와 그 이렇게 빛의 그 긍휼의 사명으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비전의 완결판으로 세상에 거룩과 화평을 가져다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교인은 이 안으로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녹아지고 희생하고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제사장은요 특별한 사람이 뽑혀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아론이라고 있던 사람이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론을 그저 불러서 제의를 입히니까 그 순간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거기에서 제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특별히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자격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흐르는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제물로 오늘 제목인 제물로 풀면은 출애굽기에 세 번의 중요한 제물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세상과 함께 망할 우리를 구출해준 제물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그런 제단에서 탔습니다. 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작한 역사가 아무리 열 가지 재앙을 다 넘겨도요 마지막에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자의 제물이 없으면은 애굽으로 그 표징되는 세상을 그 굴레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이런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의 집안에 여기 문설주를 발라주는 이 역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제물의 역사는 그 문설주를 바르는데 그 포커스가 어딘가 하면은 가정입니다. 각 집에서 문설주를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돼서 나온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켜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으로 받았던 것을 지금 보내어가지고 각 가정 단위로 이것을 밤에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역사가 유월절의 제물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가 시내산에서 하는 제물의 역사입니다. 맹세의 제물입니다. 자유는 또 다른 소속을 향한 떠남입니다. 결혼식도 나를 키웠던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의 속함을 알리는 언약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둘이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 보냈으니까 이 집안에 속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한 지체로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지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으로 아 이래서 여자는 시집가면은 남자 집안에 속했다 또는 뭐 대리 사이로 데리고 와서 이랬다 이 그것 자체가 반쪽은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 단위로 되는 그 원래 의도와는 약간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의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과는 이별을 했지만은 그것은 반쪽이고 와가지고 19장까지 와가지고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떠나는 건 됐지만은 마치 일본에서 우리가 떠나는 건 됐지만은 독립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부터 속하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내산으로 왔지만은 이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그릇되고 오염된 인간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자신도 그것을 아시기에 가까이 와서 죽지 못하도록 금지령 경계령을 아예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예도 보면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장자를 최종적으로 만날 곳인데 우리가 시내산에 갔었어도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다는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도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밑자락에 정도 된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걱정이 함부로 오면 죽일까봐 그것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것 불태운 것은 참 다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0장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23장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어떻게 선결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언약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24장에 1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과 그 언약서를 책을 베풀어 주시고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겠고 그런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겠다는 마치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물을 바치는 역사가 24장에 있고 25장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씩 베풀어가는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의 원형이자 시작은 여러분이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롯이 배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배신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쫄딱 망해서 전쟁 포로로 갔다가 간 것을 아브라함이 긍휼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 화목의 역사, 거룩의 역사로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렘이 나중에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옵니다. 와가지고 올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10분의 1을 거기에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성찬의 완성을 지금 미리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먹으라고 주실 때에 거기에 감사의 감사의 그 반응으로 내 가진 것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레이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나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내 형편은 다 남 좋은 일은 다 했는데 자기는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마음이 서글프고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보여주는 약속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은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연기와 불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로 갑니까?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지금 그 당시에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언약을 할 때에 정말로 결혼식 할 때나 우리가 거래할 때도 짐승 갖다 놓고 돼지를 가르든지 쫙 가르고 난 다음에 이대로 안 되면은 내 목숨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면은 아마 약속은 다 확실히 지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 목숨이 이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금 불과 연기가 지나갑니다. 불과 연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단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불과 연기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15장에 읽어보신 바로 하나님께서 밤에 너희들의 후손이 지금은 다 때가 안 되었으니까 애굽 땅으로 갔다가 40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지금 언약을 짐승 수소를 잡아가지고 거기 할 때에 젊은이들을 시켜가지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젊은이를 시켜가지고 기둥 12개를 세우고요. 거기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요. 피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단의 반은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제단 가운데 있는 주님이 이것을 목숨을 바쳐 할 것이고 너희들도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너희들도 목숨을 바쳐서 이것을 다 죽는다는 그 아주 심각하고 엄숙한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이 피로연으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즐거운 친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24장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급하게 성막에 말씀을 주셔요. 이게 너무나 엉뚱한 말씀 같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왜냐하면요. 성막의 그 마지막이 성막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다 말하고 약속하고 다 했다 했지만은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고 너희들은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약속을 안 지킨다. 안 지켜서 그런데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고 그런데 정작 약속의 당사자인 너희들을 나는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의 제작과 운영에 관한 말씀에 25장에서 40장 끝날 때까지 출애굽기까지 채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세우려는 것이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범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당장 죽어버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되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상시, 항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해놓는 것. 근데 제물이 없으면은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수시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단순히 죄가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다 지켜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검사가 와서 이런 이런 법조항이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지 무조건 와서 당신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 평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없으면 제사도 제의도 성막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막을 세우고 살려면 반드시 성막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성막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유월절에 받아서 좋았다라는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피공로,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의 성화를 통한 기쁨이라든지 하나의 12개의 공동체로 같이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성숙의 역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작도 예수고 마치는 것도 예수고 은혜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까지 끝까지 일관돼야지 가운데 가다가 이것이 사그러지면은 거기에서 인간의 추한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잡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의 완성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배경은 온 백성은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게 예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리스를 헬라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지만은 이 사사들로서는 결국 역부족임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말은 한국의 역사로 비추어 보면은 제일 근접한 그 표현이 단군 왕검입니다. 그 단군이라는 이 말이 그 단이란 말이 재단입니다. 군이라는 말이 거기 대해서 그 이렇게 또 다른 곰짬이다. 단곰. 그래서 그 한국말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 저 집 우리 단골이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단골래. 그 말이 그 단골이라는 이 말이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집에 단이 있는 그 고래에 계속 가서 그래서 그것이 익숙이 돼서 원래 어원은 없어지고 우리 집 그 집이 우리 집 단골이에요 하는 말이 그것이 그런 배경입니다. 오죽해서 걱정되기 많았으면 맨날 이렇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풀이하고 살풀이하고 이랬을까. 그래서 거기서 단골입니다. 왕검이라는 이 말은 그것이 한자말로 풀었는데 원래 말이 임금입니다. 임이라는 말이 님 이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님이시여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하늘신이고요. 군이라는 말이 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신 음양에 대해서 비추게 된 것이 그게 단군 왕검이에요. 그래서 여담이지만요. 죄송한데. 그런데 단군 왕검이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사라 그랬을 때 별스럽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군 왕검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와 정치가 권력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산부인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게 가서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와 기름 부어서 되는 제정의 일치의 배경입니다. 사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만약에 직분으로 그대로 풀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볼 때에 그냥 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했나 그것이 아니고요. 사사기 전체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예수는 퍼스널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안 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사사들이 보면은요 총 12명 또는 두보라까지 치면은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시작은 온니엘은 유다부터 시작했어요. 온니엘, 예후, 삼갈, 두보라, 기드온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저기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돌, 삼손까지 갑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유다는요. 유다는 온니엘, 유다는 부엘세바라는 제일 남쪽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남도라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지금 다는요 함경도 저쪽 끝입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12명을 맞춰줘요. 그 맞춰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12명의 사도가 다 왔는데 이 사도들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기름 부은 사람으로 다 왔는데 이 사도들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배경들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아예 딱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나 오른손잡이 쓰는데 왼손잡이라는 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서자가 되었든지 성격에 장애가 있든지 여기 대해서 관계에 장애가 있든지 읽어보시면은 다 문제들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사사의 수준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수준들이 낮아지는데 총체적으로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사라고도 생각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일 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와서 이렇게 했더라라고 해석을 붙였지 자기가 그저 방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타락해서 간 그 모습이 마지막 완성으로 오신 것이 그것이 삼손입니다. 사람이 보냈던 것이 결과적으로 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품과 괴리감이 제일 현재에 관찰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세우는 약속을 주는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보내주시는데 마누아라는 이 이름요. 여러분 남부뉴저지로 조금만 내려가면 마누아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는 삼손이 태어나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기 주의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직분의 천사라고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요.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천사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 사람의 몸으로 옮기 전에 학자들은 흔히들 말하기를 성육신 하시기 전에 미리 오셨던 예수의 모습이라고 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직분받은 천사 하나 정도가 온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달라요. 그거는 가브리엘 뭐 이런 이름이 있지만은 주님의 천사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성격의 그 방향이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제단에서 불길이 제물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것은 제물은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엉뚱했어요. 왜 그럴까? 그걸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같이 먹어야 서로 화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싶었지만은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천사가 제물 바치는 위로 자기가 걸어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불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월절을 주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내가 다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를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언약서에 보시면요, 새끼 양을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라는 그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먹는다는 것이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없어져 버릴 건데 누가 누구를 먹는다는 말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팔로우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사로 보내지만은 그 사람들로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이제는 본인이 제물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물이 되어서 없어졌으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사의 역할 이것 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와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완전히 바쳐지는 이 일을 할 것으로 이것을 완성하시겠다는 주님의 예비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지금 이 말씀을 완성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안 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을 해 나갈 때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라고 해서 비탄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은 회까지는 좋겠지만은 그것 가지고서는요. 그것은 자기 의지, 가룟 유다의 입장이지 거기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에서요. 개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회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회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만 바라보고 이제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 가지고서는 인간적인 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누가 이루셨나 미리 아시고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잘못이 그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뿌리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나의 하트를 썰조리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개는 내 정도, 내 인간의 그 정도 수준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되어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기다리고 그것을 갈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나에게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근거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이 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린 양으로 불리워지시는지 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에 제물을 구별 보이겠지만 그것의 완성은 지금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빨리 지나갑니다. 제물의 완성입니다. 제물의 완성은 제사장이 그냥 가서 했을 때에 안수해라 그럽니다. 책임을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안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비라고 하늘을 불려서 보여주시면서 그 스스로 바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보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것을 감당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요. 유월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에 한 살 된 수양입니다. 데리고 왔을 때에요. 데리고 와서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고요. 첫날에 데리고 와서 14일 동안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다가 14일째 되는 날, 그날 밤에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없던 분하고 통화하는데, 통화하면서 우리 집에 루시가 아파서 다리가 관절이 돼서, 난 그 집에 루시가 누가 있지? 순간적으로 몰라가지고요. 루시가, 애 이름이 아만 생각해봐도 루시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에 강아지가 새로 한 명이 왔는데 그 이름이 루시예요. 그래서 걔가 아파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뭐 이머전시 가야 되고, 걔라는 말 안 하고 끝까지 가니까 저는 그 집에 누구 식구지인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애가 났나 계속 생각을 맨 마저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식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옛날 종이 살던 그런 집들은 보면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이 다 살아요. 같이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애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에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파 보는데, 너희는 그냥 아픈 정도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따라가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가지만은 궁극적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주님이 달리셨고 제자들은 따라가서 구경한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내 십자가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제물도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완전히 일방적이십니다. 조건적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끝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처럼 들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조건부로 잡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로 저울로 재어보니까 함량이 모자랐다.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벌써.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록펠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딱 빌딩에 가는데 그 빌딩 앞에 이렇게 신문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거저거 파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대한대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비서가, 아니 다른 가판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따라가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왜 한마디 안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록펠러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는 젠틀맨이 아니지만 내가 젠틀맨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우, 사람이 잘났으면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저 사람의 관계없이 내 있는 것을 나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것이에요. 저 사람의 여하의 관계없이. 그게 궁극적으로 완성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저 사람이 해주는 대로 내가 했으면은 그건 못합니다. 근데 부족하지만은 부모라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끝으로 뭐가 생깁니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이미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해서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기껏 해봐야 누가 하는 말대로 잘못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 생각하시며 정말로 감사의 제목과 사랑의 대상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